BOA 세계 뉴스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이 1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 인권의 수호자이자 진보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적 위상을 가진 대법관이 잃었다며 긴즈버그 대법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에 오른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7월 간에서 암병변이 발견돼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췌장암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암이 발견돼 투병을 한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놀라운 삶을 산 놀라운 여성이었다고 주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대선에 7주 남겨두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차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현재 5대 4로 보수 쪽으로 성향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대법관 인준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모든 미국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했던 인물이라고 애도하면서, 하지만 차기 대법관은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선임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리덩후이 전 총통의 추도식이 19일 타이완에서 열렸습니다. 유족과 차잉원 총통, 미국 국무부 관료인 티스크라크 경제 담당 차관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 행사는 기독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리전 총통은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궈에 이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타이완 총통을 지냈습니다. 국민당 소속 총통이면서도 재임 시절 국민당 족제를 스스로 끝내고 다당제와 총통 직선제를 도입해 타이완의 미스터 민주주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재임 말기에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각각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을 내놔 양안 관계에 이때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타이완 독립 성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타이완 독립 지향 세력 사이에서는 타이완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반대쪽에서는 타이완 독립 세력의 수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분증에 어머니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아프간 신분증에는 아버지 이름만 인쇄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어머니 이름도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19일 아시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에 아버지 이름과 함께 어머니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법령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프간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거둔 중대한 승리라며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 건강 관리에 관여하고 자녀의 여권과 기타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5년 통치 기간 동안 여성 교육 금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 등 여성의 삶을 강하게 규제했고 성폭력과 강제 결혼이 횡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다시 발령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코로나19의 2차 진행지로 꼽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저소득층 및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제한령을 내립니다. 봉쇄령이 적용되는 주민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스페인은 이날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의 피해자 가운데 한국이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2차 확산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18일 영국이 제2차 확산 진입을 목격하고 있다며 프랑스 및 스페인에 이어 2차 확산이 미국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날부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 밖에서 사회적 모임 금지를 내렸으며 200여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프랑스에서도 같은 날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1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안 도시인 니스에서는 해변, 공원 등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1, 2위 순위를 놓치지 않는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요,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한 세계적인 위인입니다. 특별히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업적을 남겼지만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암살당한 비운의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링컨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경매장에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 북동부 보스턴에 근거한 경매업체가 링컨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내놓았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이 밝은 갈색과 하얗고 회색 빛깔의 머리카락이 이 5cm 길이로 잘려 고무줄에 묶여 있고요. 당시 전보용지, 텔레그램 용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머리카락과 텔레그램은 8만 1,000달러에 팔렸습니다. 미국의 여러 매체에 따르면은요, 이 머리카락은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되고 하루 후에 이 조사를 위해서 가족에 의해 잘렸는데요. 조사 후에 영부인 메리 토드 링컨의 사촌이면서 링컨 대통령과 생전에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라이먼 비처 토드 박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토드 박사가 당시 링컨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받고는 그 주머니 속에 있던 텔레그램, 이 전보용지,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전하는 전보용지로 이 전달받은 머리카락을 감쌌고 연필로 링컨의 머리카락 이렇게 흘려쓴 흔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기사의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머리카락과 전보용지는 토드 박사의 아들이 물려받았고요. 이 토드 박사의 아들은 이 텔레그램에 당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링컨 대통령의 비운을 말하듯이 머리카락이 피 혹은 뇌에서 나온 액으로 얼룩졌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누가 샀는지 경매업체 측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고 어떤 사연이 담긴지 모른다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한 노인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했던 미국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부인 만큼 그 가치를 한 미국인이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받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 단어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9월 셋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재택근무 중지. 미국의 다국적 금융회사인 JP 모건 체이스가 재택근무 도입 이후 나타난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대부분의 고위 직원에 대한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내외 다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결론입니다. JP 모건과 외부 협력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에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격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종종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이후 젊은 직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른 직원들과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게 되면서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이번 달 내로 교대 근무를 통한 점진적인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재택근무 지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폭스 비즈니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스쿼리 아맥스 최고 경영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라면서 잇따라 직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재택근무나 사무실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기업 구글과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도 최근에 자발적 재택근무 지침을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자동차 회사 포드는 지난 7월 미국 내 직원들에게 내년 말까지 재택근무 선택을 허용했습니다. 기업용 메신저 업체 슬랙과 SNS 기업인 트위터, 페이스북은 원하면 영구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사형 집행. 미국에서 흑인을 살해한 범죄자는 백인을 살해한 살인범보다 사형 선고와 집행될 확률이 확실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사형제를 연구하는 사형선고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같은 살인범이라도 백인을 살해한 자가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국의 사형선고에는 노예제, 린치 사례와 노예 해방 후 차별분리 법 적용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 대법원의 사형제 부활 판결 후 현재 30개 주에서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노예제 역사의 남부에서 사형 집행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법무부는 올 초 17년 만에 연방 재판에서 형이 결정된 연방 사형수의 형 집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와 연방 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중 흑인이 52%를 점했습니다. 올해는 그 비율이 42%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의 인구 비중은 13%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 인구의 60%가 백인인 상황에서 백인을 살해한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비율이 흑인을 살해한 경우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형제 부활 후 총 295명의 흑인 피고인들이 백인 피해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습니다. 흑인은 인구 비중에 비해 범죄자 재소자가 매우 많지만 범죄 피해자 비율도 높은데 흑인 피해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집행을 당한 백인 범죄자는 단 2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경로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비화 등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들도 담겨 화제가 됐는데요. 또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서한을 공개해 이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책은 최근에 뭐 많이 나왔는데요. 이 밥 우드워드의 이번 신간 경로가 특별히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드워드는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촉발시킨 사건이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해 세상에 알린 기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드워드 기자는 이후 워싱턴에서 대통령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취재하고 또 책을 출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 기자들과 달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대화 등 쉽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 등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반도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한, 즉 친서입니다.
네.
둘 사이에 오고 간 친서는 적어도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정상은 친서에서 상대방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린 가운데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기대했던 종전협정 선언이 없는 건 유감이다라는 내용을 적어보냈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가 약속한 바를 진전시킬 시점이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다만 양측에서 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서로의 바람과 희망을 적어보내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자, 이 책 내용을 두고 한국에서는 뭐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 공격과 관련한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창이던 2017년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 계획을 고려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미국이 선제 공격으로 핵무기 80개를 사용해 북한을 공격한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이 보유한 80개의 핵무기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언론사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내렸는데요. 어느 쪽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핵무기 공격이라면 이 80개를 이용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되고요.
네.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가 80개라면 이 또한 엄청난 양인데 그만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예, 뭐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드워드가 책에 인용한 내용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나온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예.
앞선 핵무기 논란에 대해선 미국 전략사령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전략사령부는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법무부의 북한 관련 조치 눈에 띄게 늘었다는 내용이네요.
네, 지난 두 달 동안 미 법무부가 북한과 관련해 내놓은 조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범위를 좀 더 넓혀 작년부터 살펴봐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두 달을 놓고 보면 총 6건의 조치가 나왔는데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 또 각종 합의 등 여러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다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럼 최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 7월 16일 미 연방검찰은 북한의 담배 필터를 수차례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던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에 약 6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인 7월 23일엔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액이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또 8월에는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에 몰수소장을 제출하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에는 유죄 인정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9월에는 중국의 통신기업이죠.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의 자금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에는 북한 국적자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대체적으로 수사를 연방수사국, FBI가 담당을 하고 연방검찰이 소장을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들 모두 미 법무부 소속입니다. 과거 제재 위반은 재무부나 국무부사나 여러 기관들이 담당했는데 최근 들어선 직접 법 집행기관들이 나선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무부나 국무부 등 북한 관련 부서들의 움직임은 반대로 조용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을 전후해 이런 변화가 확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017년과 2018년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제재 지정을 한 건수가 매년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 숫자가 40건으로 줄었고요. 2020년에는 3건을 지정했지만 7건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올해는 마이너스 4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법무부는 민사와 형사 등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올해에만 10건이 넘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를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최대한 줄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재 부과 같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행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만 있다면 기소도 하고 소송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미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법무부 차원의 조치는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 법원에 기소됐는데 행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런 미 사법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줄여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 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네요.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폼페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보다는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미국 내에서 또 일본과 한국 같은 역내 동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복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도 주목이 되네요.
네,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에서 화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인도적 목적을 위해 북한 방문을 모색하는 이들이 복수 방문 특별 승인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미 구호단체들은 북한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요.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북한 문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런 입장이 북한과의 관여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폼페오 장관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의사는 지난 3월에도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도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비핵화이죠.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5일 아시아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된 질문에 홍수와 태풍,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다시금 비핵화의 필요성을 되짚고 싶다며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도발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다음 달 10일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무기에 대한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북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떤 도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성대한 행사가 열릴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사진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어떤 종류의 도발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언급했지만은요, 성대한 행사는 아마도 뭐 열병식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위성 사진들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열병식을 훈련하는 장소에 많은 차량과 병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VOA는 지난 13일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서 김일성 광장의 붉은 물결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평양 시민들이 빨간색 꽃과 수술 등을 들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다음 달 10일 열병식이 열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열병식에 관심을 끄는 이유가 북한이 그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병식은 통상 10년 단위, 5년 단위에는 대부분 열리는 행사였기 때문에 당창건 75주년인 올해 열병식이 열리는 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때 북한이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이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열병식이 많은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하게 된다면 어떤 무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때 다탄두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신형 SLBM이나 신형 잠수함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등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신간 알아봤고요. 또 최근 늘어난 미 법무부의 북한 관련 조치, 폼페오 장관의 대북 문제 해결 의지, 또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2018년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조성우 씨는 지난 2011년 미 중동부 켄터키주에서 미국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생활보조비와 난민구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등을 받았지만 여느 미국 내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둘러 직장을 얻어야 했습니다. 가발 가게와 건물 청소 일을 병행하며 돈도 모았지만 몸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단과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란 건 몸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성우 씨에게 정작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만났던 인연과의 재회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조성우 씨의 보금자리. 단층을 쓰는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성우 씨가 버지니아에서 신혼 살림을 꾸린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정돈이 잘 된 거실에 한눈에 들어오는 건 드럼과 피아노. 성우 씨는 가끔씩 시간이 나면 전자드럼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헤드폰을 끼고 혼자 북소리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모습은 세계은행 연구실에서 본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한켠에는 드럼, 그리고 다른 한 구석엔 전자피아노가 놓여있는데요. 이 악기의 주인은 성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씨입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는 그레이스 씨. 실력이 모자란다며 연주를 멈추는데요.
제가 너무 처음이라서.
아, 너무 좋은데요.
탈북자 부부 조성우 그리고 그레이스 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는
서로 웃으시는데 바라보시고.
뭐 아직까지 그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 논쟁점이 하나 있긴 한데 그냥 만나기는 한 6년 전에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동남아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그 캠프에서 저쪽에 있을 때 이제 만났어요.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던 두 남녀가 첫 인연을 맺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제3국 난민 캠프에서였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랑 결혼한 커플들이랑 이렇게 너희는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그 결혼까지 갔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아요.
여러 번 받아본 질문이지만 두 사람은 아직 이 답을 내놓으려면 서로 생각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때는 되게 남편이 우울했어요. 그 캠프에 1년 동안 있으니까 미국은 가고 가야 하는데 이게 기다린 시간이 너무 오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비 오는 날 같은 저희 남편한테 제가 햇빛처럼 찾아든 거예요.
한 40명 되는 이제 유저들 가운데 제가 혼자 있었던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저게 아니라 다른 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햇빛인 거죠. 네.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인기가 되게 좋았죠.
성인점이셨네요.
나이도 뭐 딱 알맞춤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분위기 신혼 같으세요. 아직도 그런 걸로 이렇게.
조성우 씨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논쟁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일단 한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 오기로 결심하고 1년 정도 있다 오고 제 아내는 제가 오는 그 마지막 오기 한 달 전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 행거를 결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고, 예. 그래서 그때 일단은 그때 만나고, 그 다음엔 또 헤어졌죠. 미국으로 오고.
두 사람이 캠프에서 알고 지낸 기간은 고작 한 달. 성우 씨는 당시 캠프에 있는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1년 동안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가면 영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기초 문법당 이제 엔트리 레벨 영어를 좀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영어 배우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특별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목표도 분명하고 한국 가서 해야 될 목표도 분명하고 또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레이스 씨.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던 조상우 씨. 가는 길이 달랐지만 헤어지고 난 후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 틔웠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켄터키주에 살고 있던 성우 씨가 버지니아주로 이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만 교제하던 한계가 있었던 만큼 얼굴을 다시 보는 건 헤어진 후로 처음이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 달라진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공항에서 봤는데 낯설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목소리랑 그날은 그렇게 매일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또 보는 사람에 딴 사람 아니라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또 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또 그래 조금 변한 게 있을 거 아니면 옷차림 세든 뭐 어떤 또 그 포즈에서 나오는 거든 어차피 한국이라는 사회를 거쳐갔으니까 1년 반 동안에 그리고 생김새도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소복소복했거든요. 저는 근데 나는 여자들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누가 먼저 어떤 말을 처음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레이스 씨는 뭐라고 해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
기억 저도 안 나요.
약간 당황했던 거 둘 다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그 아침까지는 계속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통화할 땐 되게 편안하게 아니 그런데 분명히 이게 통화에서는 정말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애인인데 남자친구인데 얼굴을 딱 보니까 엄청 이게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성우 씨는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차도 장만하고 지인들과 함께 잔치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긴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인가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차를 산 거예요. 누구한테서. 근데 좀 낡았어요. 좀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스포츠카거든요.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땐 아 미국 선배인가 보다. 네,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막 머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멋있게 낡은 차지만 그래도 차도 운전하고. 그런 게 저는 좀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좀 낯설기도 했지만 뭔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한국에서 뭔가가 진짜 장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파마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진짜 구겨진 차를 타는데도 당당하게 이렇게 차문 열어주고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네.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모습. 그레이스 씨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한국에서의 공부와 일을 접고 남자친구의 권유를 받고 유학생으로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인데요.
근데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오라 그러셨어요?
뭐 우리가 갈라지지 않은 이상이야 내 여자친구도 당연히 오라고 그래야지 남자가 그리고 나는 와이프도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나는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서 거기서 대학 다니고 해도 되지만 뭐 미국에 와서 먼저 자기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는 것보다 와이프가 미국에 오는 것이서 둘 사이에 더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라고 한 거고
어떤 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이제 미국이 살면 이제 물론 용어들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한국보다는 왜냐면 한국은 굉장히 컴피티션이 강하고 경쟁이 심하고 또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도 있지 않을까 많이 근심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조상우 씨는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며 멀리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고 급기야 1년 반 만에 아예 미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1909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주 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1년 정도의 여정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여행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친구인 태프트 대통령은 오랜 여행을 떠나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이 루즈벨트 전 대통령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긴 힘들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처음 얼마 동안은 대통령이 된 걸 실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하려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하고요. 자신만만했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고 국가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방식도 두 말 할 필요 없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화당에서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의원들 태프트 대통령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했죠. 진보주의자들은 태프트 대통령이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과 너무 가깝다고 지적했고 또 대통령이 특수 이익 집단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마땅치 않은 건 태프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프트 대통령 역시 진보주의자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극단적이라며 맞섰으니까요. 같은 공화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우호적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진보적 사업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 시기에 별도의 노동부가 설립됐고 두 가지 헌법 수정 조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비준을 받기 위해 주의회로 보내진 수정 헌법 조항들은 연방소득세 개정안과 상원의원 직접 선거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경제활동에서 기업들의 경쟁을 막는 신탁을 해체하기 위해 루스벨트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의 비판과 공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수입 관세를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일은 기업인들과 진보적 공화당원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했는데 캐나다 의회가 협정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환경보존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환경보전 정책을 오히려 뒷걸음치게 하고 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국의 야생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상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공유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에게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경과 유적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적이 되고 있어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런 힘겨운 투쟁과 실패는 대통령으로 보낸 4년이 태프트 대통령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하원 의장의 권한을 줄이려고 했던 문제로 최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원 의장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공화당원들은 하원 의장에게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로 공화당은 분열됐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공화당의 분열 소식을 접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화당 내 두 경쟁 세력은 모두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10년 6월 18일 세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날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뉴욕시에 모여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연설과 악단의 연주, 가두 행진 등 성대한 환영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는 임기를 마치고 3주 뒤부터 줄곧 세계 여러 곳을 누비다 돌아온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게는 완벽한 여행의 마무리였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여행 중에 한 일들은 대부분 크게 성공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자와 코끼리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잡은 사냥물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왔고요. 스미소니언 협회에 기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몇 달 동안 야생동물 사냥으로 시간을 보낸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아내 이디스 루스벨트와 함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왕과 왕비를 만났고 빈을 방문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통치자를 만났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독일로 건너갔을 때는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전직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를 대규모 독일군 열병식에 초대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을 점검하는 자리에 독일의 황제와 나란히 자리한 첫 번째 민간인이 됐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얼마나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했는지 알 수 있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UCLA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주립 로스앤젤레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무려 4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 US News and World Report지는 이 중에 약 1,400개 공사립대학교를 선정해서 해마다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UCLA는 2019년도 주립대학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3년 연속 미국 최고 주립대학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UCLA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들 가운데에서 박사과정 학술 연구와 과학, 경제, 국가 안보, 국민 복지 등에 이바지하는 교육 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연구 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AAU라고 하는 미국 대학연맹이 있습니다. UCLA는 바로 이 중 하나로 학문 연구에 정진하는 탁월한 연구 중심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AAU 이 미국 대학연맹에는 미국 대학은 63개, 캐나다 대학은 2개만 있는데요. UCLA는 이 다른 UC 계열 대학들인 UC 데이비스, UC 버클리, UC 어바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히 속해 있습니다. UCLA가 매년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따내는 연구 기금만도 평균 10억 달러가 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도 6천 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UCLA는 2019년 가을 학기 편입생을 포함해서 자그마치 13만 5천 명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13,700명의 신입생과 5천여 명의 편입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약 12%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주립대학은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사립대학교보다 훨씬 저렴한 편인데요. UCLA도 주립대답게 2019년 신입생 중에서 8,000명 넘는 학생이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시아계가 40%를 웃돌면서 월등히 많았고요. 백인이 24%, 중남미계가 23%, 흑인이 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UCLA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UCLA 입학사정국에서는 홀리스틱 방식으로 입학사정을 실시합니다. 이는 고교 시절 학업뿐만 아니라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굴의 정신으로 환경을 극복한 인물, UCLA의 전통에 합류하여 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온 인물을 발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UCLA가 가장 선호한 학생들이라면 학문에 대한 도전정신이 뛰어나고 고기에서 제공하는 과목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고교 성적,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 성적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는 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지내왔는지 학생들의 삶의 철학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UCLA는 신입생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UC 계열 10개 대학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0학년과 11학년 기간 동안 UC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도력과 성취도, 끈기, 창작성, 관찰력 같은 지원자의 자질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나 자원,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 등 개인적 성취도를 살펴보는데 이런 경험들이 지도력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검토합니다. 또 하나 지원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독특한 자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대한 소견과 경험담, 불우한 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냈다면 이것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UCLA를 지원하게 됐는지, 혹시 군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이 군 복무가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UCLA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대학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재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UCLA는 학부교육, 대학원교육, 연구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진, 교직원 동문들이 함께 나서서 UCLA와 LA 지역이 공동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민들의 의식 구조에 변화, 성숙한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매년 9월 전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의 날, 발런티어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캠퍼스를 벗어나서 시내 곳곳에 거리 청소도 하고 나이든 노인들의 필요를 돌보기도 하고요. 가끔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 전공을 살려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합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이 행사는 UCLA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졸업생들까지 참여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더 돈독히 이어주는 가치 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발렌티어 데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So one of our biggest recurring programs is called One Bus, One Cause. We rent out one bus.
그중 가장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One Bus, One Cause라는 건데요. 이날 학교 측은 버스를 많이 동원하는데 버스 한 대마다 각각 하나의 가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버스에 나눠 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거리 청소도 하고 무료급식소에서 가난한 주민들에게 식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기도 하죠. 비록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힘들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최고의 주립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UCLA 알아보고 있습니다. UCLA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교육 분야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설명합니다.
UCLA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재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유치원생에서부터 고교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자문 상담을 해주거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학습을 지도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은 UCLA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UCLA는 의료 분야의 활약도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산타모니카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는 UCLA의 자랑이자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CLA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병원인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는 미국 내 최우수 병원들 중 하나로 서부에서는 1위로 꼽히는 대학병원입니다. 1994년 대지진 참사 후 2008년 6월에 새롭게 개장한 로널드 레이건 대학병원은 500개가 넘는 일반 병실과 90여 개의 소아병실 등 700개 가까운 병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25개의 대형 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수술실을 갖춘 초현대식 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러한 초현대식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UCLA의 우수성이기도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최강의 미국 공립대학교 중에 하나로 꼽히는 UCLA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The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